로마서 8장 26절 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장과 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중보하시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만찬과 주제와는 좀 약간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한번 이어서 잠깐 이제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에 의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제가 잠깐 성경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들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삼켰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마 그 상황은 30세 초반에 20대 패기와 30세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성한 그 한 청년이 그 불을 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으로 아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그 부분들을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제 자신이 좀 교훈을 스스로 좀 받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가진 그것들을 청소하실 때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고 내가 제 자신을 삼켜서 제 안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듯이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했는가라는 것을 만찬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언급하신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간혹 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렬하게 당시에 초림하셨을 때 이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순간에 그것을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했다면 아마 그 기록을 남기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제 자신을 성전을 청소하듯이 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좀 어떨 때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는 참뜻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 이제 예전에 이 보통 이 침례와 만찬을 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정말 저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만약에 예식이었다면은 그 당시 예수 제자들에서 식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라고 믿습니다. 누가 어떤 그 중 그런데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어도 아이러니한데 식사 중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깊이 묵상을 하려고도 이렇게 확실히 이게 와닿진 않는데 하여튼 그 너무나 그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그 만찬의 기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하라는 이 참뜻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할 수 없는 삶의 부분이 비록 이제 아주 작을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의식적인 삶의 영역은 하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전에 이 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의식하는 죄와 의식하지 않는 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에 따라가면서 분명히 각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만찬 앞에 있어서 이 선포와 기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지만 거기 안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 또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 버릇을 버리고 이 만찬하기 전에 그 전에 항상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전에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빵을 떼러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들이 단순히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것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단순하게 이르신 그 기념하라는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의아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좀 제쳐두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빵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강승원 형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빵을 통해서 기념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 먼저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빵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찬 준비하다가 저 형제가 이상하게 됐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만진 것처럼 이 빵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육체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역사 기록에도 있고 또한 이 주님의 채취를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 우리의 육체의 코로서는 향기롭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그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빵 자체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빵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주목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께서 명령하신 주님 만찬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후반절에 또 한번 언급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빵을 찢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이 빵 준비하시는 지체분이 누구시죠? 제가 아주 그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저희 뭐 자매님 세대도 아마 사지현 선다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비전 그 절차가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1번 빚는다. 2번 빚는다. 3번 빚는다. 4번 빚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귀한 것은 원래 많습니다. 빚는 겁니다. 먼저 좀 다소 엉뚱하지만 우리가 찢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마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찢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먼저 빚어지지 않으면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빚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 찢긴다는 것을 헌신이나 이런 희생으로 많이 그걸 하길 원하는데 먼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다면은 암만 좋은 씨가 보이더라도 참 그 섬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한번 쉬운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원래 귀한 것은 많습니다. 뭐 보통 귀한 것을 없는 희소성으로 따지는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들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들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다소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만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하면서 잠깐 제 자신을 한번 비추는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언급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때 미가는 되게 평범한 쉽게 표현한 평민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믿음 없이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약자의 편에 서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행로라는 것은 어떤 사회운동이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어떤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미가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품삯을 바라고 또 대언자들이 또한 돈을 바라고 또 이 우두머리들이 재판하는데 대가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는 참 그 어느 정도 짐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 질타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내는 신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형태적으로 이렇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빛비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떤 자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들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혹시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치우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제 자신이 혹시 그런 순간들 속에 빠지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좋은 측면의 모델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 이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는 훌륭하고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형태를 보이지만 그 안에 미세한 그 욕망을 그 말씀 앞에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은 받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세상 속에서 어떤 구원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통로를 만드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를 감당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낸다는 건 참 우리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원인의 제공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들 간에 의도치 않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을 후에 이제 듣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 어려운데 그런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기서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일 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에 빠지기보다는 물론 우리 지체분들께서 적지 않은 지체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저도 후에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신가 그 기도로 또 우리 교회가 전진한다고 좀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방법을 구하고 피하지 않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저도 제 분량 안에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와 제 생각과 어떤 타이밍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관은 분명히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서 제 스스로 많이 힘든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저보다 더 훌륭하고 어떤 지체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저보다 다 훌륭합니다. 보니까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린다면은 그 지체를 통해서 저를 향해서 친교하시길 원하는 주님과 또 때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지체를 향해서 교제하길 원하는 그 친교하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막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내 방법대로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어떤 어른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폭탄이 딱 떨어진 그 자리는 폭탄이 다시 떨어질 확률이 적답니다. 뭐 아시겠지만 남자분은. 근데 거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전쟁 때 그 어떤 그 수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겁이 많아서 그 노련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참호처럼 그걸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폭탄이 떨어진 대로 두려워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는 떨어진 자리보다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다가 분명히 주님 뜻 안에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계기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맡기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구속사역에서 우리가 자그마나마 도움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떠나서 오히려 장애물과 막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의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면은 가장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한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은 각자 그 또한 믿음 안에서 맞는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도록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오히려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를 갖다가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교의 길들로 사용하시길 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전에 이제 조별 모임 할 때 지체들의 많은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참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교회 부담을 갖고 기도제 부담을 갖고 정말 그 부담감을 갖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참 그 어떤 그 어떤 어려운 표현들 했을 때 참 제가 그 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제 자신을 여러 가지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셨다고 믿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을 보이셨겠지만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게 때문에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고통의 관문에 우리가 처해질 때에 실패하고 우리가 참 저도 많이 쓰러지는데 이럴 때 이제 행복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출발 지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주저앉아서 자기 옆면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살려 오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못 박히신 손에 우리가 권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힘을 내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마음을 통해 우리의 고통받은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고 이루어 가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맞아. 말씀 준비한 것을 좀 건너뛰어서 좀 10분 더 하셔도 안 하셔도 더 짧게 하신 거를 제가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방 끝날 줄 알고 항상 하다 보니까 양이 많네요. 띄엄띄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참 우리 지금 우리가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잠깐 그래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잠깐 좀 한 5분 10분 동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즙을 서로 우리가 나눴는데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말이 맞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부터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안 맞는 거죠? 네. 아유, 제 수준에 안 맞는 내용을 할까 어렵네요. 소명을 통해서 영적 헌신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을 한 이유는 보통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 영적 헌신으로 자기의 소명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분명히 부르셨는데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어떤 간다든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짧은 한 줄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소명의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십니다. 청년의 때 많은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에 많이 사로잡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인데 어떤 분은 분명히 소명의식이 있어도 저렇게 나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사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부모의 기도 통해서 소명의식 가졌다고 뭘 공부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눈이 좀 깊이 있게 못 봐서 그런지 좀 소명의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예, 불손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취하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고통으로 우리를 때로 꼼짝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 이런 고백들이 믿음의 그 가운데 있었으라고 믿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아마 이런 순간들이 아마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기억하시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란 단어를 할 때 어떤 뭔가 갖춰지고 외형적으로 거룩함이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하는 부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그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는 건데 이 개인의 거룩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부르심 또한 그 우리가 이와 어떤 연관될 수 있는 인물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순결이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또한 중요하지만 부르심 그 자체에 있어서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거룩함과 도덕률이라든지 뭐 갖춰진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때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짓누름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의 이 손길을 거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라는 포도알을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부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어지심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부어지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찢겨진 빵과 포도즙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서 박노차 형제님께서 간혹가다 설교하실 때 말씀 예로 들으시지만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고 너무 부도감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으깨셔가지고 뭔가 부식을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어렵다는 것은 뭐 지식이 없는 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둥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포도알이 으깨져야 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깨시려고 하는 순간들이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피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엄지손가락과 발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내 눈을 찌르고 이런 포도알을 터뜨릴 때 발로도 터뜨리지만은 그 농부가 손으로도 으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손으로 세밀하게 으깨시겠습니까? 농부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깨시려고 할 때 우리가 조약돌처럼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좀 잠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것을 또한 섭리에 의해서 으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그 빵에 대해서 그 먼저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방법대로 빚어져야 됩니다. 정말 방법대로 빚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찢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걸 느끼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